창세기 49번 메시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를 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할례 창세기에는 신성한 거의 모든 진리들이 씨로 뿌려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거룩한 말씀에 있는 위대하고 기본적인 진리 중에서 창세기 17장의 씨로 뿌려진 할례를 다루겠습니다. 할례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신성한 계시의 두 항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분 자신이 땅에서 사람에 의해 표현되고 대표되는 것입니다. 이 항목은 창세기의 첫 장에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분의 방법은 그분 자신을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넣어주심으로써 사람을 그분의 표현과 대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에 달려있습니다. 만일 이 두 항목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기본 진리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귀신과 우상 숭배의 땅인 갈대아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절도 있게 응답하지 않고 진흙탕 속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중간 위치인 하란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거의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 장소는 죄악의 성인 소돔과 가까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머물기가 쉽지 않았으며 오래지 않아서 애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땅인 갈대아를 떠나 도중에 하란을 포기하고 죄악의 성인 소돔을 극복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상적인 애굽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세 사람, 롯과 엘리에셀과 하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롯을 데리고 왔으며 아마 다메섹에서 엘리에셀을 얻었을 것이며 애굽에서 하가를 얻었습니다. 이들 중 아무도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모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 모두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걸작품인 이스마엘을 낳기 위하여 자신의 전형적인 힘을 사용하여 하갈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할례. 이런 배경하에서 우리는 이제 할례를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때에 아브라함은 그가 머물렀던 모든 땅과 그가 얻은 중요한 모든 사람들을 빼앗겼습니다. 갈대아와 하란은 지나갔고 애굽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 있었지만 그 땅은 아직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하란, 애굽, 소돔, 약속된 땅 중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롯은 그와 헤어졌고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외로웠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 노인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소.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이로 곧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능하신 자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아내의 이름이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을 빼앗겼습니다. 아직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자신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아와 육과 전연적인 힘과 전연적인 재능을 처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자아와 육과 전연적인 힘은 베어짐, 곧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서 그렇게 많이 빼앗아 가신 것을 모르십니까? 온 땅에 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땅이 있는데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를 제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 말이 옳다. 나는 내게서 갈대아와 하란과 애굽과 롯과 엘리에셀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빼앗았다. 나는 더 이상 빼앗지는 않겠지만 너를 베겠다. 내가 얻은 것은 빼앗겨야 하고 너의 어떠함은 베어져야 한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왜 할례가 필요합니까? 한면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다른 면으로 하나님은 사람에 속한 어떤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속한 어떤 것으로 당신을 위하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나의 모든 어떠함을 끝내겠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나의 모든 어떠함으로 그분을 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생각해 봅시다. 3년 반 동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속한 어떤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모두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실족치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야, 장담하지 마라. 너는 장담할 것이 없다. 오늘 밤 너는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세 번 주님을 부인했으며 그 부인함이 그의 실질적이고 실행적인 할례였습니다. 교만하고 자신을 신뢰하던 베드로는 그가 주님을 부인한 할례의 칼에 의해 조각조각 베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을 위해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만 우리에게 속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께 옵니다. 일본 형제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 일본인은 온 땅에서 가장 인내심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본인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종류의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자매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자매들을 필요로 하시며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위하겠습니다. 자매들인 우리는 형제들처럼 거칠지 않고 매우 섬세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의 섬세함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지만 자신에 속한 어떤 것으로 그분을 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어떤 것을 원치 않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할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의 씨는 창세기 12장이나 15장에서 뿌려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빼앗긴 후인 17장에서 뿌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충족케 하는 유방을 가진 능하신 자로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나는 너를 통해 나의 목적을 이룰 길이 없다. 내 목적을 위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씨가 있어야 한다. 그 씨로부터 내가 다스릴 수 있고 내 표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며 안식처가 있는 땅을 소유할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내 목적이다. 그러나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게 속한 것은 나에게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며 너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에게서 모든 땅을 빼앗았고 모든 사람을 떠나게 했다. 이제 나는 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동의하고 나와 협력하기를 바란다. 나는 너의 육신이 베어지기를 원하지만 내가 직접 베지는 않겠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 하기를 바란다. 나는 내가 너의 육신을 베기를 바란다. 너는 기꺼이 나와 동역하겠느냐?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성경 이야기의 설명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우리의 필요가 할례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갈대아와 하란을 떠나서 소돔과 애굽을 주의하지 않고 주의 회복에 머무는 것에 대해 나는 얼마나 주님께 감사드리는지.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씨를 가지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거처와 다스림과 만족과 안식을 위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땅을 어떻게 소유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분을 위한 우리의 어떤 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심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능, 지혜, 천연적인 능력, 천연적인 힘, 천연적인 존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어떠함을 주님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 찬성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할례의 칼을 들고 당신의 육신, 곧 천연적인 존재를 베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나 세상을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되고 심지어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끝내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부디 그 영이 우리 모두 안에 이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의 회복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임에 대한 가장 큰 방해는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할 수 없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할 수 있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연적인 힘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13년 동안 떠나시게 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 여전히 육신과 천연적인 능력과 천연적인 힘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산출한 것은 그의 육신에 의한 것이었으며 육신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신에 방해하는 요소를 다루시는 때는 창세기 17장의 때에 이르러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내게서 많은 것을 빼앗았다. 나의 은혜로운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의 육신이다. 나는 내게서 이것을 가져가기 원하지만 이것은 내 자신 안에 극히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베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다만 나를 불쾌하게 하고 모욕할 뿐이다. 내게 천연적인 힘이 남아있는 한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이삭을 낳을 길이 없다. 아브라함아, 너의 천연적인 힘과 너의 육신은 비워져야 한다. 창세기 17장에 있는 할례는 무엇보다도 중대한 항목입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 자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목적이 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그분이 씨를 낳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데 방해되는 우리의 육신도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처리하는 중대한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수년 동안에 걸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빼앗겨 왔지만 우리의 육신과 천연적인 힘과 천연적인 능력은 여전히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육신을 사용한다면 이삭은 우리에게서 태어날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 안에 잉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필요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아와 육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할례라고 부릅니다. 할례의 의미, 우리의 육신을 제거함.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김에 대해 말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처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처리는 육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죄 있는 육신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육신은 우리의 천연적인 힘, 역량, 능력, 재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포괄적입니다. 더욱이 육신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 곧 자아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자아를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죄를 이김을 추구했었지만 내 필요는 죄를 이김이 아니라 자신을 끝내는 것임을 볼 때까지는 부분적인 승리뿐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끝날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죽은 자가 죄에서 해방된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기에 연루될 것이며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최상의 길은 죽고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죄는 우리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근본적인 처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끝내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성경 진리의 거의 모든 씨를 포함하지만 죄를 이김의 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죄의 참된 처리는 그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제거함, 곧 우리 자신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일단 할례를 받고 우리 자신이 끝나면 우리는 죄에 대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뜻합니다. 만일 당신 자신이 끝난다면 죄에 대해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를 처리하거나 이기려고 노력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끝내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인도함. 할례의 적극적인 의미는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항상 제8일에 행해졌습니다. 숫자 8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부활 없는 할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부활 안에 있어야 하며 마치 사망이 사람들을 부활 안으로 안내하는 것처럼 할례는 우리를 부활 안으로 안내합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다른 면으로 이 못 박힘과 장사됨은 우리를 부활 안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가 끝나고 부활 안으로 안내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부활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힘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와 천연적인 힘은 할례로 베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침례와 같음.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침례와 같습니다. 침례와 할례는 동일한 목적, 곧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를 끝내고 우리를 부활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은 후에 왜 침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할례는 우리의 침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와 침례에 있어서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는 표시인 것처럼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침례의 생활, 곧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한 생활을 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구원의 표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꿈과 일치됨, 할례는 사람의 이름을 바꿈에 일치됩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름이 바뀌는 것은 인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뀔 때 또한 그의 인격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그의 인격은 바뀌었습니다. 이 이름의 바뀜은 오직 할례, 즉 우리 자신이 끝나서 부활 안으로 안내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천연적인 사람이 아니라 부활한 사람입니다. 끝나고 부활 안으로 인도되는 것이 인격의 참된 바뀜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이름의 바뀜과 일치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름의 바뀜과 할례가 왜 같은 장에 나타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이름의 바뀜과 할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옛 존재를 끝내고 부활 안으로 인도함을 의미합니다. 육신과 의문에 있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 안에 있는 이면적인 것임.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은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내적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40여 년 전에 내가 들은 이야기를 말해주겠습니다. 중미에서 천주교는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사제는 어떤 소년의 머리에 물을 몇 방울 뿌리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인들은 금요일에는 육식을 해서는 안 되고 생선만을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금요일에 그 요한이라는 소년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고기밖에 없었습니다. 사제가 그 소년의 머리에 물을 뿌리고 이름을 요한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소년은 그 고기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고기에게 물을 뿌리고 이름을 물고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 소년은 고기를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끓이고 있을 때 사제가 들어왔습니다. 고기를 끓이는 냄새를 맡고 사제는 소년에게 화를 내며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기가 아니라 생선입니다. 사제님은 내게 물을 뿌리고 내 이름을 요한으로 바꾸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사제님의 방법으로 고기에게 물을 뿌리고 생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참된 침례가 아니고 참된 이름의 바뀜도 아닙니다. 침례는 사람의 머리에 몇 방울의 물을 뿌리는 외적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영 안의 내적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합니다. 참된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침례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의 옛 존재를 끝내고 우리를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함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고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시오 우리는 씨이신 그분에 의해 살아야 하며 땅이신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함을 계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우리는 다른 것들에 의해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길은 그분과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우리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수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부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장사되었고 그분의 부활 안으로 안내되었음을 깨달을 때 내주하는 영이 운행하심으로써 우리의 깨달음을 존중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 안에 공급하실 것이며 우리를 부활 안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교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곧 우리 안에 계신 산 영의 운행하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름의 참된 바뀜이며 할례의 참된 의미이며 침례의 참된 체험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를 가질 것입니다. 더욱이 새 사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땅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고 그분의 부활 안으로 안내되었음을 볼 때 내주하는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써 이 본 것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씨와 땅을 소유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의 참된 바뀜은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요 침례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한 가지 일, 곧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꾸는 일을 성취하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 결국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대로 은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매우 이상한 말을 봅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갖도록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주여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시면서 말씀만 하시면 사라는 아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삭의 출생이 그분의 오심, 그분의 도착 시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거의 이삭의 출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내가 도착할 때 있을 것이다. 이삭은 너에게서 나오지 않고 나의 도착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돌아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오는 것이 이삭의 출생이 될 것이다. 나는 이삭이 하나님이라거나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아오심은 거의 이삭의 출생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지만 그의 출생은 신성한 방문의 결과였습니다. 신성한 방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은혜였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출생할 때를 기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한을 생명의 때라고 부르셨으며 그분은 생명의 때에 따라 돌아오실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생명의 때와 하나님의 방문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낳는 씨는 은혜의 방문 안에 있는 주님의 오심이어야 합니다. 이 은혜의 방문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땅을 소유하는 씨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은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씨와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의 땅인 교회 생활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할례의 결과입니다.